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본 항목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시비를 건 장면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고 세례요한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중요한 경건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금식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의식에 대한 질문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이 본 항목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일은 안 하시거든요. 뭐 환자들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는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극히 작은 수의 이제 평범한 뭐 어부들 중심을 한 그런 사람들 제자로 삼고 다니시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종교 그런 관리들 높은 사람들의 어떤 백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저 정도로서 어떻게 우리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심이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분이 정말 자기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봤을 텐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 도전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거기 끼어 있었죠.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또 얘기한 것도 사실이겠죠. 세례 요한은 그 경건주의자로서 유명했거든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르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오해도 되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그런 굉장히 고뇌에 빠진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 그러면 이것은 우선 경건의 표시니까 경건한 자가 아니고서야 메시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어요. 적어도 두 번. 그 이상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금욕주의자였고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금욕을 하는 그 여러 날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날 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가 망한 그 망국의 소름을 한탄하고 기념하는 그런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의 그런 슬픔을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금식일도 지키지 않는다. 만국의 소름을 기억하는 그런 성전 파괴라든지 이런 거,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애국적인 경건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금식 왜 안 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영성의 표준이라는 것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군다나 철저하게 금식을 행했고 안식일을 엄수했고 여러 가지 손 씻고 뭐 이렇게 대접 주발을 씻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경건과 영성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존경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일을 여러 가지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마가복음 7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것을 말하기를,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사람의 계명.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배격하세요. 인간의 제도나 전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전통은 지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2000년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 그 이상이 되는데 이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또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전통에 더 투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서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교회 정관부터 만들 생각해요. 교단을 시작한다 그러면 뭘 생각했어요? 교단법부터 만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조직체의 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성경이죠. 하나님 나라는 법칙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법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법이 아닌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우리들이 구태여 뭐 법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신약에서도 말하기를 백부를 양보해서 그런 법이라는 말을 쓰마. 그렇지만은 그 법을 좋아한다면 사랑의 법이다. 또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고 그것으로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을 보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은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인 그 탐심에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법, 뭐 안식일 규정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금식을 여러 날 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나 주일을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증오심, 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뭐 규율이나 그런 규범들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했어요. 강권한다는 말이 조금 번역에 적절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압도하죠. 영어로 말하면 우리를 compelling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컨트롤의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의 구심점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법이나 규칙들은 혹은 뭐 구약의 계명들은 신약 성대의 삶을 지배하거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해가 끼치지 않고 사는 아주 착한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혹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상한선을 넘어갑니다.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을 넉넉하게 채우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셨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성경이 이 기록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잣대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경건한 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억셉트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룰에 따른 금식을 예수님도 행하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에다가 여러 가지 율법에서 말하지도 않고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의 목적을 자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서 성취시켰습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경건한 삶의 그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을 하시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셨어요. 바리새인들 매주 금식하면서도 그 같은 예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같은 예수님의 삶은 조금도 살지 않고 마음속에 부도덕하고 불의한 것들을 생각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집단을 이 사람들이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그릇된 신앙, 그릇된 전통으로 묶어놓고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도적인 전통 속에 들어와야만 정통이다. 그래야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고서 컨트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바리새인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 하는 주문이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 전통의 전철을 밟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그들의 도전을 받으시고 세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해명을 하셨어요. 첫째는 신랑의 비유죠. 결혼식에서 신랑을 축하하는 이 손님들이 금식을 합니까? 아니죠. 신랑 잔치에 갔으면 먹고 마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체에 비추어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잔치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울고불고 금식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신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자주 사용이 됐었죠. 제가 한 가지 본문만 된다면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고요. 또 신약에도 한 가지 절만 제가 인용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혼인잔치를 얘기하신 거죠.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혼인잔치에 와서 뭐 금식하고 뭐 울고 그러느냐.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신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제자들도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려면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것을 간접적으로 넌지시 시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큰 슬픔에 빠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그때도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금식을 채택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은 순환절을 정해놓고서 금식하고 그러는데요. 순환절에 그런 식으로 금식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도 이제 시사가 됐듯이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오면 그때 금식할지니라 금식이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금식은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하라는 어떤 규례, 금식에 대한 어떤 규칙, 금식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리신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지 않고 규례로서 규칙으로서 제시하시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경건의 잣대를 걸어야 되고 그것을 하면은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좋아하시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금식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금욕죄를 정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릇된 금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에요. 바울이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독신이 훨씬 더 훌륭해. 저 사람 독신으로서 예수님을 섬겨. 우리가 어떤 핑계를 가지? 오, 정말 위대하시네. 오, 그 힘드실 텐데 그걸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해서 한 등급 올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급적이면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것이 짐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더 좋다거나 결혼이 나쁘다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겼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뭐 신부들 다 독신이잖아요. 교황도 독신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낫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 없어요. 아, 예수님 독신이었지 않느냐? 그 사도들 다 독신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향년에 모두 초대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5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향년을 열고 포도주로 향년을 열고 사망을 멸하시며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때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메시아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사실상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했던 그 금식하는 때도 지났어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십자가 사건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승천하셨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하고 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류의 숙적인 죽음이 정복이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금식의 특징인 탄식과 애도는 영원히 폐기가 되고 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온 우주가 경신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눈을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가 더 적절하고 합당한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교회나 기도원에서 금식을 만일 자주 한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원래 금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뜻이 살아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혼인잔치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놓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좌 밑에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고 싶어서 그것을 금식 기도라는 그런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자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 같아서 금식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40일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현혹돼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금식하십니까? 개인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금식할 경우가 있고 또 적절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파악을 하고 금식 기도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배 조각의 비유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못 살던 시절에는 양말을 끼워서 신었잖아요. 그 저도 어릴 때 그 바늘 끼워가지고 그 전기 담아 그 전구에다 이렇게 양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양말을 이렇게 키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천이 너무 오래됐으면은 그게 찢어지잖아요. 새 천을 갖다 대면 그 다 망가지죠. 헌옷이 나갔을 경우는 그 천이 밀리거나 뜯어지더라고요.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옛 사역의 그런 지류로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원과 성격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시들을 여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죠.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메시아이십니다. 전통과 과거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새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내로 삼고 너에게 많은 축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풍성하게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9장에도 보면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온댁에 흘러넘칠 것이라고 했어요. 넘치는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향연을 또 그때 메시아 시대에 거두게 될 풍작의 기쁨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이 새 시대의 축복이 새 포도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옛 부대에다가 옛 그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신축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열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엉뚱한 그 낡은 포대에다 집어넣지 말라.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 같은 의미예요. 새것을 옛것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포도주는 포도주 부대는 유대교와 바리새인의 전통을 가리켜요. 오늘날도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전통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예수님을 옛것에서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옛것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교의 그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규정들에 그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통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틀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자신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으로 대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바라보았던 최정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건의 최고봉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전통의 틀 안에 넣고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평가를 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수칙을 따를 것을 항상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종교를 인간 종교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뭐냐?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르침에 역행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의 나라는 규정이나 의식으로 속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의 나라예요. 왜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죄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풀린다고 해놓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거기다가 여러가지 규범을 집어넣고 여러가지 규칙을 넣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사람을 묶어서 복음이 아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그대로 담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고 하나의 잠정법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3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의 규범들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율법시대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종교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종교의 틀에 갇히면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간 전통, 그것이 종교적인 전통이든지 사회적인 전통이든지 간에 그 가치관에 예수님을 묶어두면은 교회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그런 일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통이라는 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세 율법의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정신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1세기 바리새인의 그런 경건주의의 눈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의 목표였던 예수님 자신을 믿었어야 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나 1세기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목표와 의도를 성취하시고 믿음에 의한, 오직 믿음에 의한 은혜의 세시들을 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 사상이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종교적인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간에 내 종교적 어떤 이상이 표준이 아니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경건과 영성을 대는 어떤 그런 절체치의 표준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표준에 따라서 움직여주십시오 하고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내 없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그런 문화종교적인 간섭적 잣대를 꺾어서 자신을 우리들의 삶의 표준으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그것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우리들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점철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비성경적인 종교적 가르침들과 이 모든 전통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경신된 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려고 하지 말고 낡은 포도주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옛것과 새것을 함께 영합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 과거에 제가 살았던 한 타운에 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 노부부의 그 침실 그 바로 위 벽에다가 첫 번째 결혼의 본처에 사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시 재혼한 그 할머니가 뭐 괜찮으신지 그대로 붙여두고서 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이 모순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답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익히고 배워서 새것에다가 옮겨 담는다는 뜻인데 복음은 온고지신이 아닙니다. 옛것이 새것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깨닫고 확실하게 옛것이 새것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새것이에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통 시스템에 맞출 수가 없어요. 1세기 룰과 규정들로 짜여진 구약 시스템이라든지 인간 정글에 각색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유대계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그 같은 전통적인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집어넣어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길교회라고 이름 지금 까드는 게 무엇이죠? 낡은 옛 전통을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옛 옷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에요. 뭐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이 특별히 있다고 뭐 생각은 드러나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 구조 속에 그런 것이 아직도 잔재한다면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그 구원 잔치에 참석해서 새 생명의 삶을 즐기는 것이 세길교회 갈 길이에요. 금식처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공료주의 그런 거 예수님이 선양하시지 않았습니다. 탄식을 일삼는 그런 눈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계 전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교회 전통들 이런 관습들은 예수님 복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생명의 삶은 일체의 구속, 일체의 인간 종교의 관습을 폐격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종류의 경건주의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분의 그 복음을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아두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포도주 다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그냥 다 쏟아지고 말잖아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생동력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활동을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전통적 관습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이 현대교회는 주 예수의 복음을 사모하는 주님의 참 백성에게 슬픔과 실망과 때로는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런 것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죄하신 바리새인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 그거 1세기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바리새인들 같은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아까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에.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이물질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야 됩니다. 교회 계획이 뭐 입으로만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원색대로 보아야 되고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원론적으로 강의적으로 이해를 해서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든지 열 사람이 믿든지 그래도 나는 바르게 믿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뭐 크고 적고 규모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거 걱정하시면서 사시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나는 죽겠다. 그 생각으로 사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하지. 아,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적당히 다 해가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교회도 되고 뭣도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성령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든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비복음적인 전통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날마다 찾고 계세요. 그 복음을 갈수록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잔치를 폐설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날마다 찾으세요. 그 주님의 눈에 내가 띄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뭐 경신당 교회 구실 아무 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체험 속에서 복음이 이것이거나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골자를 핵심을 붙잡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새 포도주의의 그 진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 기쁨을 또한 맛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만주의 주시오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송축하고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읽는 성경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골똘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 되심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고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저들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 깨닫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여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방패시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구원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